평화로운 사자 왕국에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왕의 동생이 일으킨 쿠데타인데 그 결과로 왕은 무참히 살해되고 어린 사자였던 왕자는 이웃나라로 피해서 겨우 목숨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나라는 무너지고 새로 등극한 나쁜 왕에 의하여 모든 동물들은 큰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웃나라로 도망을 간 어린 왕자는 아버지의 나라를 찾을 생각을 하지 않고 되는 대로 멋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옛 왕의 신하였던 원숭이가 왕자를 찾아왔습니다. 자신이 누군가를 잊어버린 왕자를 발견한 원숭이는 왕자에게 아버지를 보러 가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내 아버지는 죽었다고 말하자 원숭이는 말합니다. 아니야, 네 아버지는 살아계셔. 그 말을 듣고 왕자는 깜짝 놀라서 원숭이를 따라갔는데 원숭이는 호숫가에 이르러서 호수를 보면서 네 아버지를 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사자는 자기를 보더니 저건 내 모습이잖아. 아버지가 아니잖아. 그러자 원숭이는 말합니다. 잘 봐. 네 아버지는 지금 내 안에 살아계셔. 이 말을 듣고 왕자는 자기 모습 속에서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되고 그 순간 자기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때 하늘에서 갑자기 죽은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 자신을 잊었다는 것은 아버지인 나를 잊어버렸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너 자신을 보아라. 지금 내 모습은 너의 모습이 아니니라. 아들아, 네가 누구인지 잊지 말라. 아들아, 내가 누구인지 잊지 말라. 하늘에서 들려온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고 아들 사자는 자기가 누구인가를 깨닫고 그 길로 아버지의 왕국으로 들어가서 반역자들을 몰아내고 왕국의 평화를 회복했습니다. 라이언 킹이라고 하는 만화 영화의 내용입니다. 내가 누군가?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내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이것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쳐주는 명화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죠? 근심하는 제자들을 보고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아버지의 집 천국에 대하여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결국 가야 할 곳은 어디냐? 아버지의 집 천국이다.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힘든 일 어려운 일 억울한 일 고난도 많겠지만 그 모든 일은 너희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데 꼭 필요한 사건들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와 능력 안에 있는 사건들임을 잊지 마라. 그리고 언제 가느냐? 너희들이 잘 준비되었을 때 가장 좋은 시간에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올 것이다. 그럼 어떻게 가는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므로 나를 붙잡고 하늘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라. 그리하면 어떠한 고난도 능히 이기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으리라. 그런 말씀을 하셨죠. 오늘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인 빌립이 질문과 요청을 합니다. 8절 말씀.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알겠습니다, 예수님.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얘들아 내가 하나님이다. 내 말 믿어. 알았지? 이렇게 직접 우리에게 아버지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면 얼마나 우리가 든든하겠습니까? 의심도 없고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제발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이런 요청이죠. 여러분, 이 빌립의 요청은 모든 인간의 갈망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님 아버지 좀 배웠으면 좋겠어. 내 눈으로 아버지를 본다면 염려하지 않을 텐데, 근심이 없었을 텐데, 의심이 사라질 텐데,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죠? 그뿐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어디 있냐? 있으면 보여줘. 그럼 내가 믿을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잖아요.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소원을 빌립이 대신해서 질문한 거죠.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러자 예수님의 대답이 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왜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하시는가 하면은 예수님과 아버지의 관계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아버지의 관계가 뭐냐? 10절 말씀.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다. 나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없다. 다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하는 거다. 아버지가 주신 말씀을 그대로 내 입으로 전하는 것이고 아버지가 보여주기 원하는 것을 사건으로 보여줄 뿐이다. 그러므로 나는 아버지의 계시자다. 그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 계시라고 하는 게 뭐죠? 계시.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만지고 알게 하는 방법이 계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파악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는 육체를 가진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알게 하기 위하여 제시한 방법이 계시입니다. 아들 예수님을 사람이 되어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도록 말씀을 말씀대로 사건을 사건대로 보여주도록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부르느냐?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쉬운 말로.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된 분이 바로 예수님인 거죠. 철학적으로 말하면 무한자가 유한자 속으로 파고들어온 거지.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인간이 되어 오셨는데 우리는 그 인간성만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 될 수가 있는가? 그 놀랍고 거룩하고 위대한 하나님이 어떻게 낮고 천한 인간이 될 수 있는가? 그러므로 저분은 하나님이 아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직접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가르쳐준 방법이 아니고 내 방법으로, 내 프레임으로, 나의 관점과 내 입맛에 맞게 하나님을 파악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이 모든 노력을 뭐라고 부르느냐? 에로스라고 부르고 종교라는 말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방법은 그러한 인간의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을 믿고 받아들이면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계시자를 영접하면 그것이 복음의 방법이고 그것이 아가페라고 하는데 인간의 방법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을 억셉트하게 되면 그 방법을 통하여 가장 하나님을 잘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입맛에 맞게 하나님을 상상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은 너희들 수준에 맞는 우상에 불과하고 진정한 하나님은 내가 계시한 방법을 통하여 그 계시자를 통하여 나를 온전히 드러내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없고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프랑스의 유명한 데카르트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매일 일정한 거리 이렇게 길을 일정한 시간에 산책을 했는데 어느 날 산책을 하고 있는데 길가 한가운데 뱀 한 마리가 또아리를 딱 털고 있는 거예요. 딱 보니까 기분 나쁘고 무서워가지고 저쪽으로 돌아서 산책을 했습니다. 다음날 그 길을 무심코 하는데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도 만나기 싫어가지고 피해서 돌아 산책을 했는데 셋째 날 가보니까 뱀이 또 이러고 있는 거예요. 피해가려고 하다가 아니지, 내가 저 뱀 한 마리 때문에 산책길을 계속 바꿀 필요가 뭐가 있는가, 힘이 들어도 내가 직접 저 뱀을 잡아야 되겠다 생각하라고 다가가서 마음을 굳게 먹고 지팡이로 뱀을 있는 힘껏 때렸습니다. 근데 뱀이 아무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딱 보니까 새끼줄이었어요. 그때 데카르트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내 눈이 날 속였도다. 철학사에서 유명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실증주의의 한계를 선포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 내 눈으로 본다고 다 믿을 수 있나요? 사람의 눈은 제한적이라서 시공의 제약을 받습니다. 100년 전에 살았던 사람 내 눈으로 볼 수 없어요. 아니, 지금 살아있는 사람도 공간이 다르면 옆 건물에 있으면 내 눈으로 볼 수 없어요. 내 옆에 있는 사람만 볼 수 있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다 볼 수 있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보세요. 얼굴만 볼 뿐이요. 옷을 입었으면 몸도 안 보여. 그렇다고 그 사람 몸이 없는 겁니까? 또 본다고 해서 다 알 수 있는가?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얼굴을 보고 수십 년간 보고 또 보고 생각하고 또 생각했어도 그 사람 마음 알 수 있어요? 이야, 저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어? 충격받잖아요. 왜? 내 눈으로 그렇게 보았지만 알 수 없는. 인간의 눈이란 그렇게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보려면 육체를 벗어나야 합니다. 죽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를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계시자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고 알아야 하는 것이지. 자,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자신을 나타내시고 예수님도 아버지를 분명히 보여주셨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으면서도 예수님을 통하여 아버지를 보지 못했다니 도대체 문제가 뭐예요, 이거? 자, 여러분, 우리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가를 한번 체크해 봅시다. 그냥 우리에게 어떤 방법으로든지 자신을 보여주면 되는데 꼭 계시자를 통하여 나를 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방법이 틀린 것이냐, 아니면 아들이신 예수님이 아버지를 제대로 못 보여준 거냐, 아니면 예수님은 다 보여줬는데 제자들이 부족해서 예수님을 통하여 아버지를 못 본 것이냐, 누구 잘못이요? 아버지 잘못입니까? 예수님 잘못입니까? 제자들 잘못입니까? 아, 모르겠어요? 아, 대답을 해봐요. 제자들의 잘못이지요. 자, 그렇다면 제자들의 무엇이 잘못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자이기 때문에 계시자를 중심으로 보면 두 가지 관계가 항상 생겨나게 돼 있어요. 아버지와 예수님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가 양자 관계가 성립됩니다. 그죠? 왜냐하면 이 두 관계를 이어주는 분이 계시자인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 좌우로 두 관계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려면 예수님과 아버지의 관계가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와 일치해야죠. 그죠? 포커스가 딱 맞아야 그 예수님을 통하여 아버지를 볼 수 있는 거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정확하게 보아야만 그 예수님을 통하여 아버지를 볼 수 있는 거죠. 아멘인가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버지에 대하여 가지고 계신 그 관계, 그 관계를 우리가 예수님에 대하여 갖지 못하면 포인트가 안 맞는 겁니다. 집중해 보세요. 계시론을 설명하고 있는 거니까.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내가 예수님과 완전하게 연합했을 때만 성립될 수 있죠. 맞아요? 예수님은 언제나 아버지를 의식하셨고 아버지를 최고로 사랑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에게 예수님의 온 마음을 집중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를 제대로 알고 보여줄 수 있었죠.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만 사랑한다면 아버지와 예수님의 관계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로 전이될 수 있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예수님과 아버지의 완전한 관계가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성립되려면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가 완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이죠. 왜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통하여 아버지를 못 보았는가? 그들의 마음이 예수님께 집중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을 보면서 제자들은 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능력이 대단하다 하고 아버지를 보아야 되는데, 야, 저 능력 대단한데, 저 능력만 있으면 독립도 하겠는데, 병자도 고치겠는데, 적군도 물리치겠는데, 나도 저 능력 힘입어서 출세도 할 수 있겠는데, 이렇게 생각한 거죠.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지 않고 자기와 세상을 생각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포커스가 안 맞는 거죠.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버지를 보는 그 진정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과 아버지의 완전한 관계가 우리와 예수님 사이에 성립되지 않는 거지.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나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내려놓고 죽었음을 고백하고 예수님과 완전히 연합을 시도해야지. 그럴 때 우리는 그 과정을 거쳐서 아버지와 진정한 연합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진정한 십자가 안에서 연합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는 아버지를 보게 되는데 그 아버지의 영광을 보면 어떻게 변하는가 성경에 암시되어 있어요. 빌립이 아버지를 보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족하겠다 그랬잖아요. 만족하겠다. 더 이상 말할 게 없겠다 그랬어요. 성경에 예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는데 갑자기 눈이 확 열리면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제자들이 보고 너무 황홀해서 그들이 이렇게 말하죠.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사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의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아니, 초막을 셋만 짓으면 어떻게 해? 거기서 살재매. 그럼 자기들은 어디서 살아? 그죠? 그래서 헷갈리는 소리를 했다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를 바라보면 사람은 이 세상의 근심, 염려, 자기 걱정을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왜?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존재와 임재와 영광이 가득하기 때문에 너무도 아름답고 황홀해서 더 이상 세상에 원하는 것이 없어지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께 내 마음을 다 드리고 예수님께 집중하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뵙게 되고 나와 아버지의 관계가 예수님과 아버지의 관계처럼 완전하게 되면서 변한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비밀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12절에서 1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하여금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리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모든 게 다 이루어진다네요, 그죠?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우리는 주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길래 제가 꿈께서 어떻게 주님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해왔더니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대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착각하지 마세요, 성경 오해했습니다. 그것은 목사님이 주님보다 위대하다는 말이 아니고 주님께 일어났던 그 위대한 일은 아버지와 아들과의 완전한 관계 속에서 일어났던 현상인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연합했을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도 그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게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과 아버지 사이에 일어났던 일이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일이. 자, 지금까지 추상적인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 추상적인 얘기를 희각화해서 정리해 주는 용어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거처라는 단어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거처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는데 첫 번째는 하늘에 있는 거처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했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너희들에게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겠다. 이 거처는 하늘나라 위에 있는 거처예요. 그죠? 그 거처는 이 땅에 사는 우리가 마음을 두어야 할 거처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연합하면 예수님이 하늘나라 올라가면서 나도 데리고 올라가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 두게 되고 그렇게 되면 내 마음이 하나님의 거처에 내 마음을 두게 되는 거예요. 그 하늘의 거처가 있고 두 번째 거처는 뭐냐? 이 땅에 거처가 생겨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거처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23절에서 말씀하는데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올라갈 하늘의 거처가 있고 이제 하나님이 내려오실 이 땅의 거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간단한 거예요. 내 육체가 이 땅에 있는데 내 마음을 다 어디에 두었어요? 하늘나라 거처에 두고 이제 하나님으로 만족하면서 이 세상에 다른 욕망과 소원이 없어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해. 그럴 때 육체 속에 있는 내 마음은 비었잖아요. 그 마음 속으로 하나님이 거처를 삼아 오신다는 거예요. 놀랍죠?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여기서 이제 성령의 문제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하반부에 성령에 나오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 방법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성령님께 그대로 주입이 되어서 그 마음을 가지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마음을 거처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그것이 성령께 안에서 감동이 되어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거처를 정하시고 오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은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나를 위한 사건으로 믿고 그 사건에 나를 연결시키는 작업. 그래서 세상에 대하여 죽게 하고 우리 마음을 하늘의 거처에 두게 하는 것이 성령의 사역이고 그렇게 된 사람 안에 이제는 들어오셔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함께 우리를 거처로 하여 우리 안에 사시는 것이 성령 사역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론의 핵심 구절이 16절에 나옵니다. 16절. 이 16절이 삼위일체에 대한 가장 완전한 설명이고 성령론의 핵심인데 16절을 잘 읽어봅시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랬어요. 성령은 뭐냐 어떤 분이냐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즉 성자의 요청에 의하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분인데 성도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는 영이시다고요. 성자의 요청에 의하여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영인데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영원히 함께하는 영 그게 성령이라는 성령은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늘 거처에 두게 하시고 우리를 거처 삼으셔서 아버지와 아들과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 분. 그래서 이거를 없는 용어지만 구태여 만든다면 사위일체가 되게 하는 분.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처를 정하여 들어오시게 하사 사위일체의 삶을 살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공생애의 삶을 따라 살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거처를 하나님께 두었을 때 이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면은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두어야만 우리 마음이 하늘의 거처에 가 있어야만 우리가 욕심을 안 부릴 거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려고 하는데 다 내 욕심대로 하면 하나님 뜻이 다 망가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하늘 거처에 두고 하나님으로 만족한 사람이 되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면은 우리의 인생의 소명이 바뀌죠. 우리의 소원이 바뀝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우리의 목적이 바뀌도록 그리고 바뀌었을 때에 우리 마음을 거쳐 삼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원하는 소원이지만 사실은 성령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뜻이며 아버지의 의도잖아요. 그러니까 구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고 더 큰 일도 일어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인생이 뭐냐? 지난주에는 아버지의 집이 하늘나라 있다고 말씀하시고 오늘은 그 아버지의 집을 막연히 나 죽어서 천국 가면 돼, 이게 아니고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죽은 다음에 갈 생각하지 말고 지금 네 마음을 하늘 거처에 두고 그러면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네 마음의 마음을 우리를 거쳐 삼아 계실 텐데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나의 소원이고 그것이 예수님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고 그것이 완전한 삶이고 그것이 영광된 삶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 여러분 너무 신비하지 않나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를 가장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에서 온전히 죽고 예수님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집중하면 예수님 아버지를 볼 수 있는 거죠. 아버지를 보겠다고 말할 필요 없죠. 예수님을 통하여 아버지의 마음과 그 행위를 다 이해할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우리 마음은 하늘의 거처에 가 있게 되고 이제 하나님은 내 안에 거처를 정하시고 나를 통해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 그것이 후회 없는 삶이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이 삶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함으로 주님 앞으로 나갑시다. 기도 제목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고 예수님을 통해 아버지를 보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하늘의 거처에 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은 이 땅에 있는 우리 가운데 거처를 두시는 이 놀랍고 신비하고 영광스러운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8.15 광복절을 맞이하여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주중에 출발하는 청년부 필리핀 선교를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에서 빌립은 예수님께 요구했습니다.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우리도 그런 요구를, 그런 기대를 오늘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왜 우리가 아버지를 볼 수 없는가? 오늘 대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잘못도 아니고 예수님의 잘못도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임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아버지만 의식하고 아버지만 좋아했던 것처럼 우리도 언제나 예수님만 의식하고 예수님만 좋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아버지를 보고 알고 감격하게 하시고 그 결과 우리의 마음을 하늘에 거처를 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거처를 둔 그런 놀라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영광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8.15 광복절을 앞둔 지금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나라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라오니 아버지여, 대한민국을 축복하사 헌법의 정신이 훼손되지 아니하고 자유민주주의 부강한 나라,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중에 출발하는 청년부 필리핀 선교를 축복해 주시고 그들의 모든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참여하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며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행복을 만끽하고 돌아오게 하옵소서. 동행하는 의료진들에게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주께서 손을 대실 때에 아픈 자들이 모두 치료된 것처럼 커다란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